창세기 7번 메시지.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과 사람의 생명이 창조된 생명 가운데 가장 높은 생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생명의 아홉 가지 항목, 즉 풀, 채소, 나무, 물고기, 새, 육축, 짐승, 기는 것들,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창조된 생명 중 가장 높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회의를 여셨습니다. 3일 하나님 가운데 열린 회의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3일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모든 성경은 3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발전시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이셨습니까? 사람은 하나였습니까? 여럿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일이십니다. 사람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체적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하자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자라고 하시고 또 그들로 하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한 하나님께서 삼일이심을 나타내며 그들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다스릴 단체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권위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왕국을 통치하고 왕국을 이루는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범위가 되는 왕국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 해도 다스릴 범위가 없다면 나에게는 다스릴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형상이라는 말과 다스리는 권한이라는 말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 다스리는 권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습니다. 형상이라는 말과 다스리는 권한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형상은 곧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다스리는 권한은 왕국,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형상과 다스리는 권한, 이 두 단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두 단어에 대해 기본적인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또 다른 창조의 목적은 양면적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할 단체적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범위, 다스리는 권한은 범위 혹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범위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사람은 반드시 바다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다는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의 범위는 바다를 포함합니다.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사람은 반드시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거처인 공중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이 있는 공중에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 사람은 반드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땅은 바로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사탄은 땅 위에서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특별히 땅을 다스리는 권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탄에 의해 침범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대표인 사람에 의해 다스려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의 범위는 세 부분, 즉 귀신들의 거처인 바다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처소인 공중과 사탄의 활동 무대인 땅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처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풍이 일었을 때 주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바람은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온 것이요, 파도는 물속에 있는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람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셨고 파도에게는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시로 바람은 그쳤고 파도는 고요해졌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주 예수에게 정복되었고 굴복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길을 안다면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다와 공중과 땅을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의 범위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에는 범위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의 첫 번째 방면은 그분의 원수, 즉 기는 것으로 상징된 사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는 것들은 마귀와 악마와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생물을 대표하고 있는 네 생물, 즉 독수리, 소, 사자, 사람을 지적했습니다. 뱀이나 정갈같이 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뱀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은 옛 뱀이라 불리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타난 후 그는 옛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갖고 계셨으나 사탄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목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그분의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다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고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탄을 치유해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뱀을 나타냅니다. 아내의 얼굴은 강교한 뱀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도 또한 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에 의해 알고 있습니다. 간혹 내 가족들이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뱀을 묶으소서. 나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뱀을 나타내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오 주여 용서하소서. 뱀을 묶으소서. 허다한 때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사용되지 못하고 대신 사탄의 악한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많은 청년 형제들이 형제들의 집에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형제들의 집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사탄의 악한 권세가 사용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그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뱀입니다. 당신에게 화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아내가 아닌 뱀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다루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다루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뒤에 있는 뱀을 다루어야 합니다. 입씨름으로는 결코 사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많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사탄을 처리하는 길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뱀을 묶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두 번째 방면은 땅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이미 거기에 원수가 있다는 것과 맹렬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결혼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와 싸우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만일 겉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속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영역, 즉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다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원수는 결코 잠자지 않습니다. 그 원수는 가정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에서도 항상 미날합니다. 심지어 교회생활에서까지도 사탄과 그의 종들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땅 위에서 전쟁은 맹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땅은 아직도 사탄에게 침범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십시오. 원수가 온 땅을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사탄이 계속 쥐려 하는 곳이자 하나님께서 되찾으려 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온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얻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만일 사탄이 이 땅을 소나기에 쥐게 된다면 그가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되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대부분이 사탄의 침해하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땅을 되찾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땅 전부는 되찾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발을 올려놓으실 디딤돌이나 전초지라도 되찾아야 합니다. 땅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 점은 시편 8편에서 완전히 실증되었습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또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도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에서 뛰어남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이름이 이 땅에서는 뛰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뛰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주의 이름은 반드시 이 땅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그분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정하신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계속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어집니다. 현재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의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천년 왕국에 임하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꿈이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올라가려 하나 그분은 내려오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하늘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얘들아 내려가자, 땅을 인수하러 가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땅을 소유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침략자인 사탄은 공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의하면 사탄은 먼저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탄은 결박되어 땅에서부터 무저갱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다시는 영적인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만이 있을 것이며 땅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마지막에서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우리는 영원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는 새 땅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오기 위하여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의 세 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땅으로 가져와 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왕국이 하늘에만 있는 것에 만족치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의 뜻이 오직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오직 하늘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맛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공중과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원수를 제거하고 땅을 되찾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완성. 이것은 완성되었습니까? 분명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사탄이 망치려고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 속에 들어와 그분 자신이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둘째 사람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둘째 사람은 이루었습니다. 첫 사람은 단체의 사람이었고 둘째 사람 역시 단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단체의 사람의 머리였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둘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왕국도 왔다. 신약의 복음 전파는 우리의 관념과는 정반대인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말은 곧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나님의 왕국도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오셨을 때 왕국이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념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국과 함께 거절했을 때 왕국이 연기된 채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왕국이 아니요 왕국은 교회 시대 후에 예수의 재림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옳을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오늘의 교회가 곧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왕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왕국을 거절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심으로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와 왕국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돌이다. 반석인 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주 예수께서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때와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왕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기 위하여 왕국의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왕국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왕국은 장차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왕국의 실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귀신들을 용인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즉각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곧 왕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였습니다. 아담은 왕국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은 귀신들을 쫓음으로써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정갈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들과 정갈들은 다 그것들이 여럿심을 표현하는 복수형입니다. 같은 장 18절에서 우리는 사탄을 봅니다. 20절에서는 귀신들인 악령들을 봅니다. 뱀들은 사탄의 능력을 의미하고 정갈들은 귀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뱀들과 정갈들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권위는 그들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거리에는 능력 있는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통 순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서라고 할 때 당신은 섭니다. 차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통순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통순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탄에게 서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권위를 주시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 권위를 사용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을 때 왕국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이 일을 그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은 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분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부활 전에도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 후에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는 참 아담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와 함께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사람에게 다스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의 완성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완성은 머리와 함께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몸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음부의 문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은 음부의 문이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나뉘어졌거나 개인적이라면 음부의 문이 성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된 몸은 결코 사탄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결코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원수를 묶는 권세를 받았다. 성도들은 원수를 묶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것이었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이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묶고 푸는 권세를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묶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묶고 푸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묶고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속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1900여 년 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의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은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속히 사탄은 짓밟힐 것입니다. 짓밟는다는 말은 상처를 입히거나 깨뜨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탄을 밟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당신은 사탄을 밟아야 합니다. 당신의 결혼생활에서도 당신은 사탄을 밟아야 합니다. 당신의 교회생활에서도 당신은 사탄을 밟아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사탄에게 사탄, 내 위치는 내 발밑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을 밟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원수와 싸워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원수와 싸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뿐 아니라 씨름합니다. 씨름은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중의 악한 권세와 씨름해야 합니다. 이기는 성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이기는 성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며 천년 왕국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갖기 원하셨던 것이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사탄과 공중의 악령들과 모든 귀신들이 있는 바다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모든 오염된 것들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공기, 물, 땅은 오염되었습니다. 영혼이 올 때 모든 오염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린 권위가 거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 위에서 행사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과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의 못자리입니다. 진리의 모든 씨앗들이 거기에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뿌려진 빛이라는 말이 모든 성경을 통해 발전하여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형상이란 말은 모든 성경을 통해 발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예루살렘이까지 이릅니다. 같은 원리로 다스리는 권위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모든 성경을 필요로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단순한 다스리는 권위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의 최종적인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둘째 사람의 거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